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겉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바, 우리를 향한 그 온전한 뜻을 저희가 충분히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이제 새해 첫 주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이제 갑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연수를 이렇게 헤아리면 우리 갑오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갑오년.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음력으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구정이 지나야 실제적인 갑오년일 텐데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제 올해를 이제 갑오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오 그러면은 우리 학생 시절에 다들 배웠듯이 이제 갑오경장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갑오개혁, 갑오경장. 그래서 이제 매스컴에서도 그 갑오경장이 있었던 그 해로부터 120년이 이제 지났다. 그러니까 두 번의 60이 두번 지나서 이제 120. 그래서 지금 올해가 120년째, 1894년 갑오경장 이래로 120년째 되는 해라서 대단히 독특한 어떤 뭐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인생을 계수하는 그 단위가 있듯이 성경에도 그 인생을 계수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수하시죠. 그래서 7일이 있습니다. 7일. 그래서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다시 8일째는 다시 1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7일 시스템이 뭐 바벨로니아에서부터 왔다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7일 시스템은. 그래서 이 일주일을 7일로 해서 1년 단위가 이제 있는데 1년과 한달 이런 것들은 그 해와 달의 그 주기를 보고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해와 달을 주신 이유가 창세기에 보니까 이 기한을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 이제 1년 안에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7개의 절기. 그래서 봄에 4개, 가을에 3개, 이제 무교절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봄에 이제 몰려 있고 그다음에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 이렇게 해서 3개가 이제 가을에 있고 그렇게 해서 7개의 절기가 1년에 있고 그렇게 해서 1년 단위가 7년이 지났을 때 7년째 되는 해는 성경에서 보니까 안식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그 날에서의 그 안식일에는 사람이 쉬는 것,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으로 쳐서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땅이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도록 땅도 쉬어야 되니까 농사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 7년이 7번 반복돼서 77이 49, 49년이 되면 그럼 그 49년 바로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과 이 밭이 땅이 다 쉬는, 그래서 사람이 그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에서 그 히브리 사람 중에서 그 종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이 이제 해방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7년 단위로 이렇게 인생의 단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두번 자기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희년을 경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100년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뭐 대부분 다 희년을 경험하겠지만 두 번까지 경험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에 이미 그 인생의 그 연수가 70년 또는 간건하면 80년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 수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민족들이 고유의 어떤 자기들의 그 인생을 계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인생을 계수하는 그 단위는 12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2.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이제 갑오년 할때이 갑오라는 것이 이제 그60 간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간 12지. 그렇죠?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이제 10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12개 하고 그러니까 10과 12라는 그 숫자로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이 숫자는 이제 왜 나왔나 이제 사람들이 추정할 때 이것은 달의 모양을 보고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죠. 그래서 달이 보통 이제 찼다가 기울었다가 이렇게 이제 할때 그게 이제 29일에서 30일 주기잖아요. 그래서 30을 셋으로 나눠서 열로 이렇게 해서 그걸 순이라고 하죠. 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달 상순, 중순, 하순 할때 그게 이제 10 단위로 끊어가지고 순이라고. 그래서 오순절 할 때도 50, 50일째 되는 어떤 날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자를 이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지라는 것은 이제 아마 이 1년을 이제 그 12개로 나눈 그것에서 유래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제가 이제 올해 지금 처음 올해 첫 예배인데 저희가 첫 모임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성경에 시편에 시편 90편에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수를 세는 것, 우리 인생을 계수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실 이게 대단히 빠르고 빨리 지나가고 하면 지나가는데 사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올해가 이제 말띠해라 그러죠. 말띠해. 그렇죠. 제가 말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인생을 개인적으로 한번 계수를 해봤더니 제가 태어날 때가 말띠해잖아요. 그러면 이제 12년이 지나면은 만 12년이니까는 우리나라 나이로 13세가 되는 때 초등학교 6학년이면은 일단 12 단위로 하나 한 블럭이 딱 형성이 되면서 초등학교 보통 6학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제 자기 띠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교육을 마칠 때쯤 되면 그러면 일단 인생의 한 주기를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해놓은 주기로 볼 때. 그 다음 주기가 언제 오냐면, 24니까는, 만으로 24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5입니다. 그러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아마 대학을 마치는 나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으로 발을 들여놓는 딱 그때가, 이제, 두 주기가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첫 주기와 두 주기 동안에는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것으로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게 36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7살 때 이제 돌아옵니다. 그럼 37살 때와 그 다음에 또 돌아오는 48, 그래서 제가 48인데요. 그러니까 36세와 48세, 요 때가 이제 인생의 어떤 황금기로서 그 시대에 이제 자기가 실제로 준비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모든 이 일들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사실, 말띠해가 몇 년 전, 뭐 3, 4년 전 뭐 말띠해였다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올해가 말띠해인 거 보면은 12년이 그냥 훌딱 그냥 지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말띠해인데, 올해 말띠해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번에 제가 올해도 말띠해래? 이렇게 되면 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60이 되는 겁니다. 60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갑이다 또는 환갑이다. 그러니까 갑이, 60갑자의 그 갑이 새롭게 시작되는 해다.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회갑 또는 환갑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 번, 중요한 시기, 청춘의 중요한 시기고 12년을 주기로 하는 그 세 번만 딱 돌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60대에서부터는 이제 다시 60대에서 다시 한번 돌아오면 72세죠. 또 한번 돌아오면 84세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열정적으로 내 인생에서 뭔가를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에 두 주기 동안은 뭔가를 인생을 준비하는 데 쓰고 마지막 한 두 주기 동안, 두 주기나 세 주기 동안은 인생을 정리하는 데 쓰면 사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뭔가를 열정적으로 이렇게 힘써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12년씩 세 주기, 그렇죠? 그러니까 24세부터 시작해서 60세가 되기 전에 그때 세 주기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띠가 세 번 돌아오면 인생은 다 끝난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별게 없는 거예요.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마치 뭔가 영원히 살 사람들인 것처럼 또 뭐 이 세상에서 뭔가를 엄청나게 많이 누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거의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온통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의 이 고백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참 별게 없고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우리의 심판자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우리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다 서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도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좀 간단히 드려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지난 31일에 함께 모이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2014년 한 해에 우리 교회에 어떤 표로 정한 그 구절입니다. 저희가 2013년은 저희가 서로 권면하여 모이기에 힘쓰자 하는 그러한 표어를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이 심는 해, 뭔가를 심는 해였다면, 씨로 이야기할 때 씨를 심는 해였다면 이제 2014년은 뿌리를 내리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년과 올해가 뭐가 이렇게 크게 단절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연속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올해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작년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속선상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려면 뭔가를 이루려면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잠깐 좀 정리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추구했던 바가 무엇이었나 하는 것들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그 모든 내용이, 그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발행하고 있는 그 기도 요청 업데이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의 목표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6절부터 다시 보시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겉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제가 먼저 뿌리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리를 내린다. 이 성경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이 개념, 이 표현, 이 개념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건 교회에 관한 사실 대부분의 표현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먼저 사용하셨던 그 개념을 교회에도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농사로서 우리가 포도나무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이 포도나무라는 개념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칭하실 때 너희가 내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개가 있었는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또 올리브나무, 이 세 개가 있었죠. 또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왕가의 제사장들이다 말씀하실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민족이고 아주 독특한 그러한 백성들이고,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었는데, 그것이 신약시대에는 교회에게 지금 연속선상에서 교회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뿌리를 내린다는 이 개념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용하셨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이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사전 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뿌리만 깊이 내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든든히 내릴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열왕기하 19장 30절에 보시면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뭔가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전후 문맥은 좀 생략하고 그 구절만 그냥 그 표현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유다의 집에서 피하여 남은 자들은 여전히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그 돌아오는 자들,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유다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회복될 때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될 그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냥 뿌리를 내리는 것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 열매를 맺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좀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27장 6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6절에 보니까, 이건 제가 읽을게요. 그분께서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싹을 내서 열매로 세상의 표면을 가득 채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뿌리를 내려야, 그래야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싹을 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에 뿌리를 내리는 해로 정했다는 것은 올 한해 뭔가 많은 소출을 성급하게 기대한다는 의미보다는 뭔가 조금 더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면서 좀 사전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해에 앞서서 우리가 좀 준비되는 해가 되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이 본문 지금 골로새서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에베소서 3장에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이 잠깐 찾아보시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지금 골로새서보다 좀 더 앞에 있죠.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농사인 우리가 이제 밭에 뿌려져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그 토양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17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뭔가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면 그 토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토양이 지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19절에 보시면 그 쭉 연결돼서 19절에 보시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그 토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토양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 위에 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토양 위에 사랑의 토양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토양 위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표현이 지금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14절부터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이러하게 되도록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게 되도록 지금 기도한다 그런 표현 가운데 이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린다 하는 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여러분이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리를 내린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되신다. 자, 이 표현을 왜 주목해야 하냐면요. 17절에 보시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 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골로새서 이제 2장 6절의 표현대로 하면 그분 안에서 이제 걷는 게 되는 건데요. 자, 이게 왜 주목해야 될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중에 지금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것을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무슨 얘기냐면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야, 내 안에 너 있어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너 있어 할 때 실제로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그분을 모셔드린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계세요. 마치 이것이 이 성막에서, 구약의 성막에서 지금 가장자리에 그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을 때 그 지성소,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인간의 몸의 구조로 칠 때 그게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 안에 하나님이 지금 좌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내 안에 좌정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것과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허파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상시에 허파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을 때는 제가 이걸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허파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자꾸 여기가 아프면서 허파를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건 제 마음 안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안에 실제적으로 계신데 제가 실제적으로 계신 이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는 별로 안 계신 거예요. 마음 안에는. 이해가 되시죠?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매순간 의식하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는 안 계세요. 그래서 마음에서 떠난다, 마음에서 멀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마음 안에도 계실 수도 있고 내 안에는 실제적으로는 계신데 마음에는 없으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 안에는 있는데 실제로 내 안에는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는 안 계세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러면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이 표현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만 그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매 순간 그리스도인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주님, 예수님, 주님. 인격적으로 그분과 매 순간 대화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도 계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뿌리를 내리시려면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려면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매 순간 인식하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매 순간 의식하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딱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 그게 돼야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 이것은 신약과 구약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복을 섞어서 주실 때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저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 기도 요청 업데이트해 보시면 공통 기도 제목에 이제 주님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매번 하자 하고 제가 이제 거기 적어놨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안에 우리의 올해의 목표인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 그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 16절에 보시면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속사람이 뭔가?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로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도 보니까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겉사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이라는 그 겉사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사람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영,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신 그 영이 그게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겉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속성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난 그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장소가 바로 우리의 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로 나타나냐?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겼을 때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겉사람이 이겼을 때 우리의 몸이 타락한 길로 방탕한 길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지금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겠는가? 답은 16절에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자신의 영 하나님 자신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예, 성령님을 통해서 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8장에서 5절부터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영의 일을 우리가 따르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우리의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13절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그 삶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체들과 함께 작년에 교제할 때 이제 권면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영적 근육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육신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취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근육처럼 영적인 근육도 이것이 점점 무거운 것들을 드는 훈련을 해야만 점점 더 힘든 그러한 일들을 통과하면서 이 근육이 붙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에 어떻게 이제 기도했냐면 각 지체들 안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 전투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전투가 없으면은 그럼 영적 근육도 길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투들을 우리가 피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전투들은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전쟁들을 그 전투들을 우리가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뭐였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에 중점을 두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에 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터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그것, 그것은 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뭘 간구하냐면 문제 해결을 간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직장이 떨어져 잃었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뭘 하는 거죠? 주님, 우리 남편 직장 어떻게 다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고3이에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붙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거죠. 돈이 부족해요? 주님, 제게 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암이 걸렸어요? 주님, 제 암을 고쳐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러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는 100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할 때, 이집트 빠져나오면서 광야 생활할 때 문제가 한두 가지였습니까? 그냥 문제투성이었어요. 삶 전체가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셨습니까?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물 없으면 반석에서 물 내. 빵 없으면 하늘에서 빵 내려. 그렇죠. 고기 없으면 메추라기 보내서 떨어뜨려. 그렇죠. 앞에 홍해 있으면 홍해 갈라.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을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믿음 없는 어른들은. 왜 그랬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저나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았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빌었고 그때만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실패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아니라 400년, 4000년을 그런 식으로 공급해주고 또 공급해주고 기적을 일으켜줘도 말짱 도루묵이고 하나도 배우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해 주세요로 달려가면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저희한테 이 수많은 문제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쫓아가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도 주셨으니 분명히 해결책도 주실 텐데 주님 단순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제 어떤 관심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정말로 치밀하고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정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품어가듯이 그렇게 이렇게 날개에 실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 하나님 저는 그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배워가지 못한다면 그럼 저희가 여기서 40년 뭐 아니면 80평생을 여기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 사실 큰 유익이 이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지금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마음을 차지하시게 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영적 근육들이 키워져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올해 목표, 그러니까 표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라인데, 거기 지금 뒷부분에 세워지라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뿌리가 아래쪽을 향해서 뻗어나는 나가는 것이라면 세워진다는 개념은 그러니까 built up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면은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아래로 뻗어나가는 것이고 세워진다는 것은 지금 위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워진다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그 에베소서 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냐면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털을 잡아, 털을 잡는다는 것, 이것도 지금 집 짓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털을 잡는다는 것이 기초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기초,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 안에 기초가 놓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기초가 놓여지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 2장,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지금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세워지려면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것과 실행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대단히 교리적인 것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의 어려운 교리들, 여러 가지 좀 난해한 구절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구절들, 뭐 이런 것들을 대단히 이제 심취해서 그런 것들만 드립다 팝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그러면은, 이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지냐. 물론 그렇게 해서 실행이 동반될 때는 세워질 수 있지만, 실행이 동반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완전히 바리새인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은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이 경건의 이 모양은 있지만, 이 능력은 없는, 그래서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의로서 여러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지만 막상 그 사람의 내면은 대단히 공허하면서 실질적인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거의 자라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대단히 많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성경 교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행에 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리적인 가르침은 받았는데 실행에 관한 가르침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가르침을 받는 것 안에는 교리적인 것들과 또 우리의 그 매 순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죽은 것으로 처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것을 배워가는 그 실행, 그것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이렇게 털을 잡지 못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해도 여전히 종교적이거나 피상적인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혀 세워지지 않은, 즉 가르침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의 예를 제가 이 노래 한 구절,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찬송가 작업을 하다가 여러 노래들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발견한 이 소위 이제 복음성가지 CCM입니다. CCM 중에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목은 맛 잃은 소금입니다. 맛 잃은 소금.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저기 뽕짝같이 처음에 시작해요. 그런데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이게 어떻게 되더라?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가 나가는 거예요. 스포츠 중계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에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는데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이게 1절 가사입니다. 2절 가사.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가로 열고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뒤에 이제 후렴이 반복되는 그 노래가 이제 있는 것을 보고 참 세태를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40년 믿었는데 좀 전에 읽은 가사처럼 이런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말씀에 따라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라는 그 표현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뿌리를 내리고 세워질 수 있겠는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시도록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 순간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부르고 그 예수님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교제가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제를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직장에서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걸어갈 때, 뭘 할 때든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예수님을 부르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그 교제하는 것을 배워가시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지 말고 그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 또 와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되도록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매 순간 내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할 것입니다. 또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영적 싸움을 회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영적 싸움을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영적 근육이 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는 어지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뿌리를 내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가르침 안에는 우리가 교리적인 것과 실행에 관한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열심히 성경 교리도 배우고 또 실행에 관한 부분들도 우리가 배워가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 내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지체들이 다 뿌리를 내리고 그래 세워져가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다. 아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지금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른 지체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교회 전체가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즉 기도를 배워가는 그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회가 주님께서 세우기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